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설교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과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두 곳입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디모데후서 7장 8절, 4장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345쪽인데요 403페이지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아멘. 어제 이어서 박혜경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주일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여름 성경학교에 다니는 중에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용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월요일부터 뭐 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또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았죠. 저희 집만 해도 4남매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4남매는 그렇게 많은 축에 끼지도 못했어요. 보통 뭐 7명 많은 집에는 딸만 저희 교회는 12이 있는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부를 때 12공주라 불렀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 한 뭐 60년대, 70년대 아주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름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하면 하여튼 뭐 동네 아이들이란 아이들은 다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5시에 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이 낙타표 문화연필을 하루에 한 개씩 해서 6자루를 주겠다 그래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노란 색깔의 그 낙타표 문화연필 생각나시죠? 그게 아주 환상이었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이 연필을 받으면 그 향나무 냄새가 솔솔 나면서 말이죠. 참 잘 써졌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많으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연필을 한 두 개 사가지고 그거를 칼로 반 잘랐어요. 연필을 반 잘라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 길게 긴 연필을 어린 시절 써보지를 못했어요. 여섯 개를 준다니까 그 엄청난 상 아닙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갔어요. 5시니까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꼭 아침에 내 집 안에 깨워달라고 그리고는 눈을 비비면서 새벽 기도를 갔던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이 성경학교 마지막 날 토요일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눈을 떠보니까 해가 충천했던 거예요. 그때가 아마 한 7시 좀 됐어요. 7시 같으면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요 얼굴도 씻지도 못하고 그 고무신 신고 내달렸어요. 교회로 갔더니 벌써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아이들이 이 교회 문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들 손에 이 문화연필 전결한 아이들이 6개씩 들고 노란 고무줄로 묶어서 들고 나오는데 제가 그날 예배당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받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거기서 어린 마음에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좀 안 돼 보였던지 그 연필을 두 자루를 줬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 화가 풀리지 않아서 하루 종일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그래요. 야, 신앙생활 하는데 연필 받자고 새벽기도 나가서 되겠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소원으로 예배당을 가야지. 연필 받자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생 동안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살아요. 마음으로 갈구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과 인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루아흐,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을 때 그 생기란 말에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사람 속에 욕망을 불어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무엇인가를 꿈꾸고 희망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죽는 날까지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신명기 14장 26절에 보면 이 루아흐란 말을 생기란 말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욕망이에요. 욕망. 신앙한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꿈꾼다 그런 뜻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공생애 기간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적을 행하실 때는 꼭 묻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내가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사모하는 신앙, 그거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저 하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 전도서의 표현을 빌리면 해 아래에 있는 것만을 사모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자신의 일생을 걸고 삽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해 너머에 있는 것,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것,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마음으로 추구하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내 삶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까? 일생 동안 나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삽니까? 내 소원이 있는 곳에 나의 생애도 있어요. 내가 꿈꾸는 그것에 오늘 내 인생의 방향도 그것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스라는 사람이 10년간 병원에서 말기 환자들만을 상담하던 이 전문가였습니다. 이분이 10년간 이 말기 암 환자들을 상담하는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상담하는 중에 그 사람들의 후회와 아픔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 그들이 지난 날을 두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았더니 하나같이 내가 건강하고 젊은 날 이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날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더라면 좀 더 지혜롭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았을 텐데 오늘 같은 날이 있을 줄 모르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저지르지 말아서야 되는 후회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공통된 회한을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젊을 때 종말론적인 질문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아도 이 땅에서 내 육체의 삶은 한정적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돌발적으로 끊어져요. 아무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누구도 준비되지 못한 그 순간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보는 세상과 내 삶에 대한 나의 기준이 지금 건강한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목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일생 동안 헛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데. 그리고는 로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제일 먼저 스케치를 하죠. 밑그림을 쫙 그리고 그리고는 그 밑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색을 거기에다가 덧입힙니다. 어떤 그림이 될 것이냐는 그 스케치가 결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소원이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는 동안에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내 삶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 마음이 가르치고 있는 그 소원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큰 상급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점점법을 사용해서 점점 더 크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상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물리치고 난 뒤에 승리하고 난 뒤에 얻었던 그 전리품이 있었어요. 그 전리품에는 재물도 포함되고 짐승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소돔 왕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사람들만 빼고는 짐승과 모든 재물을 전리품으로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불신자를 도와주고 치부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하여 내가 당신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는 그냥 빈손으로 자신의 처소로 돌아온 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상을 선포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좀 무엇인가 이 불연속한 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상을 선포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부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보상받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기를 원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자신을 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더 큰 상급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냐.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치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그리고는 허리에 차고 마침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너에게 상급으로 주마.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은 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왜 상이 되느냐 하면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도망가는 때 어느 날 여호와의 이 이상을 볼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나타나실 때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그가 함께하고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시고 아브라함을 복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8절에 보면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일생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하고 그가 그하고 있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축복은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말씀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축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것이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것이 남편의 것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언약 관계 안에 돌입한다는 것을 말해요. 이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그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사모했어요.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일생을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면류관을 그가 사모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연구하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했던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곧 자신에게는 면류관이 되고 자기에게는 상이 된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얻는다는 말이 게르다이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이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긴다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이 일을 설명할 때 케르다이노, 이 얻고자 한다 하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얻는다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전도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와 같이 전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헌신의 행위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일생을 통해서 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안수집사로 권사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베푸는 인정과 칭찬과 여론의 박수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일생 동안 쉬지 않고 충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자신이 전도한 사람을 자신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나 헌신할 때나 인내할 때나 고난받을 때나 주님이 주시는 상을 생각하고 위로받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상을 생각하고 마음에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이 성경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끝까지 인내 못해요. 제가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이 손해의식에서 괴로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사경에 갔던 어떤 집사님이 제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결혼한 지 한 13년이 됐는데 그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13년 동안 자신이 아이 둘 낳고 살아오는 중에 남편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을 받았다거나 혹은 이 귀함을 받았다는 의식이 없이 살아왔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결혼 생활이 늘 자기에게는 마음의 괴로움이야. 신앙생활 못하도록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공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갈수록 점점점 애정이 식어가는 거예요. 10년이 넘으면서부터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 때문에 눈물 짓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40 중년의 나이가 됐는데 아이들 키우느라고 희생했고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수고했지만 자기 청춘이 그 시간 다 지나갔어요.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하는 거야. 자신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 수고와 그 헌신과 사랑을 알아주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 돕는 배필이 됩시다 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 집사님에게 좀 들려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서재로 돌아와서는 조그마한 책을 하나 뺐는데 그 책이 돕는 배필이 됩시다 라는 책입니다. 얇은 책이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한 번에 제가 다 읽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결혼하기 전에 그 남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던 이 남편이 약속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교회 가자고 조르면 그것 때문에 집안에 불화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 부부가 늘 갈등이 있어요. 부인은 갈수록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는 결혼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지만 순복하라 했지만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던 중에 이 저자인 그 부인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남편에게 좋은 말로 한번 권해보고 그래도 안다면 다시 좋은 말로 두 번 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 좋은 말로 또 세 번 권하고 세 번을 권해도 안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고난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고난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이 있다고 했으므로 내가 고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겠다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남편에게 언제나 좋은 말로 권했답니다. 그리고 안 되면 고난 받는 거죠. 그랬는데 한 1년쯤 지나서는 남편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은혜 받은 바가 컸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집사님에게 들려줬어요. 집사님, 아무래도 안 되거든 그만 고난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집사님이 거름되고 그 거름 위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시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희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기꺼이 낮은 자리에 가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집사님, 목사님, 제가 그렇게까지 평생을 살아도 남편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래요. 그거는 나는 모를 일이지요. 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에서 고난받으라고 할 때 믿음으로 순순히 고난받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희생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받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감내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제가 앉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우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생각하지 못하면 끝까지 인내 못해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충성 못해요. 충성 못해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은요, 선한 소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받기를 소원하는 상이 있는 곳에 나의 운명도 거기 있어요. 나의 미래도 거기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 내가 꿈꾸고 있는 그것에 나의 생애도 거기 있어요. 한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은 그의 정신의 수준과 가치가 그대로 드러나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복잡하게 말할 것 없어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요. 술꾼은 언제나 그 마음이 술집에 가 있잖아요. 도박꾼은 언제나 그 마음이 도박장에 가 있습니다. 일확천금할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실한 신앙인은 그 마음의 소원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사람의 됨됨이는 그 소원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C.S. 루이스는 상을 자연적인 것과 비자연적인 것으로 구분했어요. 자연적인 상이란 이런 것이라는 거죠.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할 때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청혼한다면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청혼하는 그 행위는 자연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청혼을 구하는 남자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여자의 사랑이라면 그건 좋은 상을 바라는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청혼하는 남자가 여자의 인맥이나 그 배경이나 돈을 보고 만약에 청혼한다면 그것은 비자연적인 상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받자고 하는 그것은 자연적이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죠. 누구라도 추구할 만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께로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일이요, 헌신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상 받자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상에 대해서 매우 다양하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거 그거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헌금하게 되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기도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만 진실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상 받는다고 그랬어요. 금식할 때도 상이 있지만은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표현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제하는 것도 상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언제나 상을 말씀해요.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상을 말씀했어요. 오늘날 21세기의 교인들은 선을 행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적으로 그 칸트적인 사고입니다. 그 철학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건 선하다. 그것이 신앙적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근본 동기는요,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끝까지 충성 못해요. 끝까지 충성 못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현재에 당하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과 상을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모든 헌신과 수고와 충성과 헌금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준비하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일평생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내가 꼭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서 일확천금하고 안일하게 살고 명리를 구하는 그것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 생긴 거예요. 그 벌써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에서부터 한 걸음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충성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축복해 주시는 그것만을 내가 꼭 사모합니다. 나는 그거 사모합니다. 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 진실한 신앙이요. 진실한 신앙. 오늘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이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칭찬을 바라보며 나왔습니까? 잘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해야 돼. 언제나 명심하셔야 돼.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착한 일하고 충성한 사람은 주님이 속히 오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는 날 나에게 영광이 주어질 테니까 주님 오심을 사모하겠죠. 그러나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주님이 속히 오시는 거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날 되면 자신이 행한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소원에 따라 한 인간이 천박하게 될 수도 있고 고상하게 될 수도 있음을 제가 늘 깨닫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와 나이도 동이 똑같은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제대한 장교 한 사람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본부 중대의 포대장이었어요. 대위였는데 제대로 얼마 남기지 않은 날 어느 날 제 그 교회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이제 곧 제대해야 되는데 교회에 피아노를 잘 치는 어디 처녀가 있으면 저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그동안에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왜 잘 믿는 처녀를 소개해 달라 그러나 하고 마음에 좀 의아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굳이 뭐 교회에 피아노 잘 치는 처녀를 소개해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이요 기가 막혀요. 피아노 잘 치는 처녀하고 결혼하게 되면 제대하고 난 뒤에 그 자매가 내 아내가 피아노 학원 하면 저는 샷다문이나 내려주고 올려주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장기나 두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 그런 처녀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못난 놈이야. 남자가요 여자 등에 엎혀 살 생각하는 그것보다 비열한 거 없잖아요. 제가 속으로 조소했습니다. 참 한심하다 이 사람. 젊은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이 그렇게 졸렬해요. 너무 작아요. 비겁해. 그 인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정말 이 땅 위에서 무엇을 바라고 삽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세상으로 발길을 돌린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데마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믿게 하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하던 선교사였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게 동역자란 말 나오죠? 데마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예요. 이 동역자란 말은요, 파트너입니다.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료였어요. 그런 사람인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이건 선교지 이탈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데마가 바울을 떠날 때 그것은 배교한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란 말은 톤니 아니오나, 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 사랑했다 그랬어요. 데마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세상을 그 마음속에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음에 꿈꾸고 사랑하고 있는 그것으로 그 인생이 가고 마는 거예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선교사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는 결국엔 자신의 마음이 있었던 곳에 그의 인생도 가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이 있는 곳으로 결국 갑니다.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가듯이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소원이 있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데메가 왜 주님을 떠나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의 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품었던 열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데마의 심령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요, 그건 필연적인 귀결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바라고 있지 않으면 그는요 표류하는 신앙인이 될 가능성 큽니다. 종종 목사님이 은퇴할 때 이렇게 플랜카드에 성력 30년, 성력 40년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네 어쩌네 그러면서 말하고 다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대개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데 무슨 시험이 들겠어요? 그 일한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근데 왜 시험 들느냐 하면 일할 때 그 동기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봐줘야 되고 장로님이 인정해줘야 되고 교인들이 박수 쳐주기를 원했거든. 근데 사람은 언제나 일관되게 한 사람을 칭찬해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람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시험 들었다 그러고 곧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할 때 사람들의 동기는 매우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질 수 없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전에 저희 교회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참 황당한 일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 미국 교회에서는 월급을 받지 않고 주급을 받기 때문에 매주 11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매주 한 250불 정도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인 회계사를 하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매주 11조를 300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헌금 서열 2위가 됐죠, 이 장로님이. 그래서 이 주중에 이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암흑의 집사, 금방지게 누구 마음대로 헌금을 그렇게 하느냐고. 헌금 많이 하는 집사님을 나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다가 이 장로님한테 꾸지람을 듣고 보니 이게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던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헌금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봤더니 자초지종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방 간 날 그 장로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들이 헌금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 칭찬을 해주셔야지 왜 그걸 나무랩니까? 장로님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변명을 하지만 사실은요, 자기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불쾌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해법은 간단합니다. 자기도 더 하면 될 거 아니야. 자기도 더 하면 되지요. 그 더 하기는 싫고 1등이라는 타이틀은 고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향해서 부당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나무랬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헌금을 할 때에도 사람들과 경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헌금할 때 헌금 주머니를 돌리면 헌금 주머니 돌아갈 때는 헌금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헌금 주머니를 들고 이 강대상 앞으로 헌금 봉사위원들이 가지고 와서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놓으면 그제서 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헌금을 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나와요. 그리고는 강사 앞에 와서는 그 놓여있는 헌금 주머니를 들고 보란듯이 헌금을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봉투도 두툼해. 근데 막상 헌금을 정리할 때 보면 전부 다 천원짜리로 두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그 제가 한번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헌금을 할 때 꼭 헌금 주머니 돌아갈 때 넣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부관의 말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 떠날 때까지 헌금을 그렇게 했어요.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그렇게 해온 거예요. 헌금도 남이 봐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바치는 헌금에는 상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드리는 이 헌신, 나의 드리는 이 헌금이 사람들로부터는 감추어지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수고가 사람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나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상을 사모해야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는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든지 얼마나 교회에 헌신적이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상을 소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대마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은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열심이 결국에는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실리주의와 현세주의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하찮게 여긴다거나 세상에서 도피하는 염세주의를 지지하는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선한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존경과 찬사를 받아야죠. 그러나 여기에 도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들이 제 마음대로 흘러요. 어떤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또 어떤 물은 서쪽으로 흘러가고, 그러나 그 모든 물들이 모이는 곳은 한 곳입니다. 바다로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삶이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어디로 귀착되는가는 결국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소원이 끄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임지시간은 이날 무엇보다도 우리 현산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신앙의 일생을 충성스럽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의 방향감각을 잃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을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만 맺힐 뿐이에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내 삶이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꽃이 없어도 괜찮아요. 열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나뭇가지가 많고 잎사귀가 무성해요. 꽃도 피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인생은 그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과 상을 바라보는 신앙이야말로 성경적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 삶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도장을 찍어주실 수 있다면 나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되이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주님을 찬송하는 성도들로 모여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주일 주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줄 압니다. 주님, 특별히 세우는 안수집사님, 권사님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헌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이 칭찬하든 인정해주든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헌신하도록 그들의 중심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든 주의 종들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받는 여러 가지 고통과 또는 좌절과 혹은 손해의식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상을 사모하며 진실하고 깨끗하게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